오늘 4월 25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9편의 첫 여섯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편 또는 자연 계시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 계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편 계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자연을 통하여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요.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할까요? 짧게 간략하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저버리고 저주 아래로 던져진 아담과 이브의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곁눈질로 엿보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또는 보편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도덕적 한계와 부족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편 계시 자체에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연 역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 자체가 타락으로 인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 보편적 계시조차도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계시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 이후 직접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들의 죄와 책임 그리고 타락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제공하여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정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야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속죄와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위해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보편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며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보편계시 또는 자연계시가 특별계시에 반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인 19편 7절에서 14절로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 내용은 조금 어려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나누어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오늘 한 설교로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은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주님의 신성한 이름이 6번 나오고 끝마치는 기도에서 7번째로 언급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시편 19편의 처음 6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7절에서 14절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루 퍼져 있는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은 종종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서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아멘. 본문 말씀 좀 찾아달라. 7절에서 9절까지의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느라면 다음과 같은 일관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의 이름과 함께 율법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동의어들이 우선 나오고 그리고 서술형 형용사와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들이 뒤따라 나오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7절의 첫마디는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주어이며 주님의 이름과 묶여 있습니다. 완전하여 라는 서술적 형용사가 그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며 소성, 회심시키고 라는 동명사는 영혼이라는 목적어와 함께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여섯 가지의 묘사들이 거의 다 이러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에서는 율법을 나타내는 여섯 개의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꾸며주는 여섯 개의 서술적 형용사들이 쓰였고 여섯 개의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사용된 각 단어들은 시편 119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동의어들의 순서와 목록은 시편 19편에서 보게 되는 특이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관련된 여섯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주님의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입니다. 이 특별한 단어는 그 자체로는 율법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르침, 지시, 교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히 신성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중재자 모세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은 삶의 규칙들, 삶의 규칙들을 가리키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율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 바리새인들의 율법만을 생각하며 그 율법의 정죄함과 속박하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을 결코 보려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특별 계시가 주님의 율법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율법의 가르침과 정신에 순종하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 배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이 가르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말하는 가르침들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의 왕국에 관하여서는 열정적이지만 성경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이해나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정한 원칙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마저 상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선한 신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과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성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주님의 증언입니다. 증언이라는 단어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증언은 무언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증언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상기시키게 하는 것을 가르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과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들을 모두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의 법규, 여호와의 율법은 규율들과 사람들의 의무에 대한 공표로 나뉩니다. 법규는 또한 명령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된 말들이기에 그러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나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것, 율법의 다른 이름들의 나열 속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가 아닌 행동 수칙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량을 준 또 하나님의 계시로 유지되어지는 규칙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다시 말해 율법을 만드신 그분의 뜻에 온전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단순히 추상적 관념 또는 절대적인 객관성의 정신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이름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섯 번째, 주님의 판단들. 판단들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결정에 따라 옳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들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선고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편결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의 여섯 가지 묘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율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선행되어 나오는 말씀과 그에 따른 결과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절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시고 주의 율법이 선행되어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율법은 완전하여라는 말씀이 선행되어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혼을 회심시킨다라는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혼을 회심시킵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없이 그분의 특별 계시가 없이는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는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희생제물들과 관련하여 흠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율법이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율법은 인간의 흠없는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만들다, 확신하는 또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 안의 징계와 약속들의 입증과 선언들이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 위에 삶의 기초를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법규들은 정당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똑바르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의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똑바르고 올바릅니다. 그것들은 올바른 방향에 똑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완벽한 길잡이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명령은 순수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등불입니다. 잠언 6장 23절의 말씀,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생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고 분명하여 태양빛처럼 그 빛이 다른 물체를 비추며 그 빛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순공과 같이 순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 불순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의 판단은 진실하고 다유롭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를 검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실 혹은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변치 않는 도덕적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법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합당한 것에 의거하여 의롭습니다. 그것에는 잘못되었다는 책망이 있을 수 없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옳다고 하거나 잘못된 편에 서는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나라의 기본법과 같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의 받게 되는 혜택이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영혼을 회심시킵니다. 여기서 회심이라는 단어는 회복, 다시 되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며 새로운 삶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같은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신령한 길로 들어서며 구원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들은 참 마음이 무겁게 되고 또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신명기? 역대하 를 읽으면서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신령한 길로 들어서며 구원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단순한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솔직하다, 마음이 열려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은 쉽게 엇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영혼을 열어서 그 율법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기에 진실한 천국의 지혜를 전달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견고한 기초와 안정을 줍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규는 우리의 교육 지침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흔들거리는 모든 위태로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며 도덕성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즐거운 생각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깊고 만족스러운 기쁨을 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눈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이해가 밝아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상태가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우울하며 그리고 복잡한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생각을 깨끗케 하여 정화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빠뜨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저항하며 견디어내도록 해줍니다. 주님의 율법은 그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율법은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율법이 진정한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묘사들의 뒤에는 함축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용어, 특히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의식적으로 토라의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연결합니다.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신들이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는 대조적입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 성서학 교수인 데이비드 클라인스는 시편 19편의 후반부가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의 사건의 서술에서 발견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우월하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우월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리즐리 앨런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의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 지고 있는데 리즐리 앨런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의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의 주님의 율법의 세 가지 경우들에 교차대구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시편 18편의 26절에서 30절에서 여호와는 순수하고 밝히 비추시는 분이시며 완전한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19편 7절에서 9절에서는 율법에 관하여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두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 26절에서 30절과 19편 7절에서 9절 이 두 시편이 나란히 배치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교차대구된 순서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두 시편의 유사성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여호와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시편 18편 26절에서 30절에서는 여호와는 순수하고 밝히 비추시는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였고 이 19편 17절에서 9절은 완전하신 분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밝히 비추시는 분, 그 다음 순수하고 이렇게 교차되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시편의 유사성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여호와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효과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편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과 7절에서 9절은 특별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뒤 10절에서 13절은 이러합니다. 10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 바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아멘. 첫 번째로 주의 율법은 마땅히 사모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에 반드시 다가가야 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금과 꿀의 색깔과 가치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견줄 수 있는 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꿀의 단맛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매력적인 맛보다 못합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즐거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항상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것에 끌린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정금보다 우리 마음속에 더 사모하게 되고 꿀의 단맛보다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응답이 그러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항상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것에 끌린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것에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기쁨을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릴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받는 이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의미는 가르침을 받다, 권고를 받다, 주의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눈이 밝게 되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경고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의 길을 벗어나서 살기 위하여 율법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12절에서 빛을 찾거나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찾음으로써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숨겨진 죄가 토라 율법의 빛을 통하여 보여지고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져 보고 이해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계시를 연구하고 공부한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큰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와 그것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셋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보고 알게 되는 자기 지식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심중은 알 수가 없고 마음을 잘 위장하기도 하며 그럴듯하게 속이기도 하며 또 죄의 교묘함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많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의 뜻은 숨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거나 혹은 그 숨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선언하여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숨은 죄라는 것은 비록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걷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알고자 하더라도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제한적 지식으로 인해 분별하기 어려운 모든 죄를 뜻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멈춰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진정으로 그의 성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나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Keep back이란 뜻은 짓지 말게 하사, 면하게 하다 혹은 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 범한 죄를 속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8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따라서 이 말씀 지금 민수기 15장 27절과 31절에서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부지 중에 범죄한 것과 그리고 고의로 범죄한 것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될 경우 죄로 사로잡혀 우리 안에 죄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단어 번성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군림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또 그 죄가 자신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넷째로 주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갈망하도록 이끕니다. 본문 말씀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갈망하도록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롭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죄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죄로부터 순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Transgression, 죄라는, 범죄라는 단어는 확산하다, 경계를 넘어서다, 침해하다, 그리고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범죄는 고의적이며 지배적이고 죄에 사로잡힌 집합적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점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어 그 말씀의 힘으로 회심하며 소생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반석과 같이 굳건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내면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을 그렇게 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기도를 묵상하고 빚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그것을 단어로 나타내어 고백합니다. 연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호의를 베풀거나 선의를 뜻합니다. 시편을 끝맺는 기도는 주를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바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반석으로 물을 내어 제공해 주신 것에서 유래합니다. 민수기 8장 15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자신의 백성을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31편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사무엘하 2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라는 단어는 룻기에서 보아즈가 기업무를자의 역할을 한 것과 같이 가족의 빚이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따라서 힘 혹은 반석 그리고 구속자는 바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경우를 보면 먼저 본문 말씀 19편 7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본문 말씀 시편 19편 7절에 율법과 14절에서 나오는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이 구원이라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8편과 19편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18편 46절에서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시편 모두 시편 기자의 반석이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구원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기자가 언급한 주님께서 시편 기자의 힘이 되시며 구속자이시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의 힘이시오 구속자의 신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시편 기자와의 사이에 그 친분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 계시로 인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 개개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특별 계시와 그것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주 친밀하게 나의 힘, 나의 구속자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말씀은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 계시가 없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만든 거짓 신을 믿고 있는 것이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경험은 반드시 격려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모든 성경은 본래 우리 개개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1차적으로 한 인격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렇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특히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여러 면에서의 모습을 드러내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9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반면에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에 계시된 것보다 하나님의 법의 계시가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와 권능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쏟아내며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계시가 더 위대합니다. 그것이 더 위대한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경고하며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으로 울리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verses 11 and 12.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에서 12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의 말씀, 기도와 같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을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